욥기 3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욥이여, 이것에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들을 배치하셨고 그의 구름의 빛을 빛나게 하셨는지 당신은 아느뇨?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힌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느뇨? 그분이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하실 때 어떻게 당신의 옷이 따뜻해졌느뇨?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뇨? 우리가 그분께 말할 바를 가르치라. 이는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 말을 낼 수 없음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고해질 수 있겠느뇨? 만일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그를 삼키리라. 이제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은 보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도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도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는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하신도다 하니라.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욥이 한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욥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작해야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또 위를 봐도 자기 위를 떠다니는 구름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 정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성령 안에서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것까지도, 수천억 광년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성령 안에서 이것을 지금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소위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 바닷물이 증발돼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됐다 비가 내리고, 또 물이 얼으면 응집이 돼서 이렇게 단단한 고체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참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또 악인이나 의인이나 때로는 산들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신학교에서 자격을 갖췄다 하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결국 이 엘리후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3절.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무지개를 뒀죠. 그런데도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나면 습기가 차면은 태양광선이 이렇게 프리즘 현상을 통해서 일곱 개의 색깔로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러나 그들은 그 무지개가 뜻하는 것이 에이 설마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름에 대해서 고작 아는 것은 그저 비나 내려주는 그 정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세요. 구름에 대해서 또 나오죠.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에 그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죠. 구름이 다 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어제 찾아봤죠 우리가? 에스겔 1장 4절에도 구름이 나오죠? 구름이 나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하늘 구름입니다.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하늘 구름. 예. 하늘 구름은 우리가 보는 바닷물이 증발돼서 결국 만들어진 그런 구름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냐. 얼어 있다는 거지요. 38장 40절 나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38장 욥기 38장 30절 보면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그 기품이 뭡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은 1장 1절 3절을 보세요. 기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 2절만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기품, 저 하늘 위에 엄청난 높은 곳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기품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오대양,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그런 물과는 비교할 수 없죠. 마치 새가 목욕하는 목욕탕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방울밖에 안 되죠. 그 정도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4장 6절에도 나오고 15장 2절에도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봐 하겠습니다. 참 엄청난 높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이죠. 이 지금 미국에 있는 우주센터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주왕복선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데 그거 가는 곳 해봐야 뭐 하나님 볼 때는 조금 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학자 중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주센터에서도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서 그 우주 왕복선의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나마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번 노아 홍수 때 한번 보십시다. 노아 홍수 때 창세기 7장 11절 보게 되면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 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그럴 때 지구란 얘기예요. 비가 이 지구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도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엄청난 물이 40일 주야로 지구에 내렸어요. 그러니 이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겼겠죠? 완전히 잠겼겠죠?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그 지역만 그렇게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땅이 전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코로 숨쉬는 그러한 생물들만이 살아가지고 지금 거의 5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지금 7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7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욕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엄청나게 높은 그곳을 상상할 수 없고 빛의 속도로도 수천만 년 가야만 이룰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낸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천년왕국 때도 백세 죽은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죠.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계시해 주시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뭐 세상 사람 중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알아야만 힘을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엘리우처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발설할 때 그 사람들의 속에 빛이 비침으로 그분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12절 보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유리를 통한다. 주님의 보좌 아래 기품이 얼어 있잖아요. 크리스탈처럼 수정처럼 유리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아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 아버지 보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특히 밤에 이렇게 밖에 잠깐 나가면 북쪽 하늘을 한참 바라봅니다. 아, 저기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죠. 실제 하시는 분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휴거될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거기를 통과할 겁니다. 엄청난 물을 통과할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올라갈 때 엄청난 기쁨의 물을 통과해서 아버지 보좌까지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께 말할 바를 가르치라. 또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 말을 낼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죠. 그러므로 중국 천자문에 봐도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러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깜깜한 겁니다.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깜깜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리바다와 그의 보좌를 뒤덮고 있는 구름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허블 망원경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수천만 년 걸려야 레이더 점퍼가 도착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20절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고해질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에게 고해질 수 있겠느냐. 엘리오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는 말을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완성하신 일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피 때문에 자신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돼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자신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무슨 말 할지 모르죠. 그럴 때 자꾸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여. 사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말이죠.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냥 주님, 아버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보좌해서 대제사장이 되셔 가지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사실 지금도 괴로우십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신부 때문에, 자신의 신부들 때문에 주님이 괴로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의 괴로움이 와서 전해져요,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신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에서 기도하게 되고 공산권에 있는 수많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예요. 주님의 아픔을 입으로 발설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교회나 지하교회나 이북에 있는 지하교회나 공산권에 있는 지하교회나 모슬렘권에 있는 지하교회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우리 고통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반드시 그를 삼키리라.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이죠. 그 말이 자신을 삼켜버려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한 말로 자신을 정죄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7절.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이 신약과 복음서 다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37절. 3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엘리우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동일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 말로 네가 정죄받는다. 이거 유대인들에 가는 얘기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백보자 심판됐을 사람들 사는 얘기죠. 자, 시편 21편 9절 보세요. 시편 21편 9절.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또 삼키신다 그랬어요. 죄인들을 삼키신다. 예레미야 51장 44절. 또 내가 바빌론에서 뱀을 배를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로 함께 흘러가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정녕 바빌론 성벽은 무너지리라. 여기 또 삼킨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성경에 삼킨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 106편 보세요. 106편 17절. 그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켰고 아브라함의 무리를 덮었으며 불이 그 무리 가운데 불어서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도다. 모세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을 땅이 말이죠 탁 열려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렸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다는 게 뭐죠? 땅이 열려가지고 쑥 들어간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불이 삼켜진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땅속에 있죠. 땅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만드실 때 지옥이라고 그런 거예요. 땅 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쓴 거예요. 한자도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야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지옥구 그래요. 지옥구. 예? 지옥을 지옥구라고 그러죠. 사람들. 자, 시편 69편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장면.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이게 시편 22편하고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지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들 따뜻한 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22절 그랬죠. 무서운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무서운 위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아, 우리 다시 한번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대한 왕의 도성이 북쪽의 면에 있다고 그랬죠. 시편 48편 2절 보겠습니다. 48편 1절부터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에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정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더라.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고 이 땅에도 시온산이 있죠. 이 땅의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이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죠.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죠.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우주에서 남쪽이 아래고 북쪽이 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물리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믿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요즘 보면은 뭐 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저거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통과하시던가요. 그러고. 아니, 혼자 통과하면 되지 왜 남까지 다 통과하라고 그러냐 말이죠. 참 하여튼 말들이 많아. 정말 저기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싸먹자라고 안 됐다고. 서로 싸워요. 그 시간에 싸우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경계해야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비참 별말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절대 싸우면 안 돼. 머리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진리만 전하면 돼. 그냥 우리는 진리만 전해 그냥. 말씀만 전해요. 우리 주일 설교문도 그냥 갖다 전해요 그냥. 아, 전하면 되는 거지 뭐 따지고 그래요. 뭐 댓글 달아가지고 뭐 서로 따지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 이 사람은 못 깨달아 그렇지 그냥 다르게 깨달아서 그렇지 그럼 넘어가야 돼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서로 싸우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오더라고 하는데 시간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깨어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래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저 진리만 전하면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할 때 하나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훤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대표적으로 갔다 왔잖아요. 그는 너무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눈으로 보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록된 이 말씀만 봐도 실제 갔다 온 곳이나 다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갔다 와도요 이 말씀 안에서 본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눈으로 본 것은 오래 못 가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본 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악인이나 선인이나 차별 없이 오래 참으시며 비도 내려주시고 또 눈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구름으로 햇빛을 가리셔서 시원케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저들이 악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눈동자가 아프셔서 주님의 눈동자가 아프셔서 갑자기 토네도 보내시고 태풍도 보내시고 허리케인도 보내셔서 주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진 일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사오니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축복받는 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